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결혼에 관한 주제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이제 당분간 좀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요 결혼에 관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속에도 늘 부담이에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부담이시겠죠.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신 대로 부담이 있을 거고, 결혼을 하시고 또 이제 현실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지체분들은 또 그대로 많은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결혼이 참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그 불뱀이 드글드글한 광야를 걷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높은 풍파가 있는 바다를 지나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이 참 쉬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느냐, 그것도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결혼이 무엇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완전하고 완벽할 순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셔서 이 전체적인 그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천천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었어요. 잠깐만 요약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신실한 종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라고 명을 하면서 아버지와 친족의 땅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혹시 이제 그곳에서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하면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고 이 일을 중단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요걸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아내를 선택할 때 물론 이제 남편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동질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삭이 아내와 함께 살아갈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결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자 할때 좋은 사람을 찾는 데에 이제 목을 매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만 빠져 있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좋은 사람을 찾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찾고자 할때그 사람의 조건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광야를 함께 전진하고 뚫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과 거기에 대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 형제님들, 젊은 시기에 충분한 믿음의 토대를 미리 세우셔야 합니다. 훗날 아내를 영적으로 먹이고 이끌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사실 준비되지 않은 결혼은 사실 너무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영적인 양식의 공급자가 되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먹이고 또그 먹이는 것으로 통하여 존경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영적 권위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남편과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도록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우리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에서 아버지들이 내가 얼마나 너에게 해줬는데를 강요해요. 그거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내가, 자녀가 남편과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대우하셨는가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코 강제로 되지 않아요. 어머니들 또한 내가 너한테,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항상 우리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린 최선을 다해서 상대가 나에게 먼저 고백해 줄 수 있을 때까지는 사실 입을 다물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청년 자매님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철저히 믿음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은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낳고 또 키우고 평생을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이후의 삶이 훨씬 길어요. 이를 위해서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이냐 너무 중요합니다. 삶에 대해 진지하고 성숙한 자세가 필요해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아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필수적입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도자기를 구울 때 단지 모양만 만든다고 도자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도자기가 구워져서 그 형태를 유지하고 거기에 목적에 맞는 것이 담겨질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모습만, 겉모습만 남자로서 또는 여자로서 이렇게 돼 있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안이 단단하게 책임감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긴 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긴 시간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밝고 유쾌한 성격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밝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안에서 우리는 항상 밝아야 합니다. 어두우면 안 돼요. 사실 제가 많이 어두웠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거기다 또 제가 이렇게 눈이 좀 들어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눈이 어두워요. 이렇게 햇빛 밑에 있으면 눈이 이렇게 그림자가 져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고개 들고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돼요. 타인에 대해서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아내를, 상대방을 존경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정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창세기, 그때 이제 창세기 24장 뒷부분을 좀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좀 다른 부분을 먼저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앉으시면 됩니다. 자, 제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참 주신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참 이 땅에 오셨고 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신부인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혼인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 결혼이 우리 인간들 간에 남자와 여자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건지시고 또 거룩히 구별하시겠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에 참 큰 틀 안에 참 주님께서 이 결혼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메꿔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참 이 들리는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혼생활의 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몇 가지만 조금 더 찾아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세 번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마지막이었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기억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가 세워지게 할지니라.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라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도 바울이 이제 몇 마디 좀 몇 더 있는데 한 세 개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서로 짐을 지라, 서로의 짐들을 지라라고 말을 한 것은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아니죠. 죄송해요. 제가 아까 잘못 읽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제가 제 성경이 잘못됐나? 저 이거 복붙한 건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아 네 아 좀 이상하셨죠? 네. 받는 거 좋습니다. 네. 아 이게 주는 거 사실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마음속에서 다 아멘 하셔서 가만히 계셨을 거예요. 저희 예배가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거 말고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틀렸으면 지적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아, 약한 자들을,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이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약한 자들을 인내함으로 세워주는 것,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합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쭉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을 정리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초기에 이제 열두 제자를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시작하는 설교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산상수훈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가르침으로 장차 올 하늘의 이 왕국, 하늘의 왕국의 기본 통치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말씀을 메시아의 법 또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자기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하늘의 왕국이 그 무렵에 곧바로 실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늘의 왕국은 연기되었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왕국이 이제 7년 대환란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에, 이 천년왕국 시대에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산상수훈과 관련된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끝나지 않고요, 6장과 7장으로 이어지고 또 누가복음 6장과 마가복음 4장 등에 이제 여기저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를 뽑아보면 이것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십계명에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셨죠. 십계명의 열 가지를 두 가지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 연약한 자들을 세워줌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것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맞닿아 있게 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삶에서 남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의 짐을 지기는커녕 내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한층 더 어려운 말씀들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 28절에 보면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32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라고 남의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 일단 그 테두리를 잡으시고 35절에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다 너희가 서로 남의 짐을 지라라고 하는 범주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남도 아니고 원수들의 짐까지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훨씬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준 거예요. 아, 우리 남의 짐을 지기는커녕 남의 짐을 지는 것도 어려운데 그게 그냥 일반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남들도 아니고 예수님은 원수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러면 그래 뭐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난 조금 약하게 톤 다운해서 말씀을 했으니까 요거는 좀 해봐, 그냥 무턱대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요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남의 짐을 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 구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성경 펴 놓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나니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 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혼에 대한 부분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결혼 생활과 연관 지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리고 10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기는 이제 13절에 너희가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요거를 조금 바꿔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부부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가정을 잃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각자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에는 육신의 행위들에 대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언급된 간음과 음행, 이것을 좀 살펴볼게요.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음란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음란함은 여러 육신의 행위들 중에서도 결혼 생활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소입니다. 음란함은 부부간의 신뢰와 평안과 화평, 즐거움을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내가 가정을 잘 세워놓고 튼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음란함의 누룩이 한번 들어오는 순간 다시는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번 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고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남깁니다. 음란함은 배우자에게 뭔가를 들켜야만, 뭔가 나쁜 짓이 보여져야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핸드폰을 통해 음란물에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못된 만남을 몰래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시각적 자극을 둔감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경건치 못한 사람들과 친구들과 어울림을 가지면서 음담패설에 익숙해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조금씩 녹아들고 그 영이 메말라가고 죽어갑니다. 기쁨과 평안이 없어져요. 제가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없어지는 그 많은 요소들 중에 음란함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20년 가까이, 올해가 21년째인데요. 처음에 직장 생활을 처음 할 때 가장 놀랐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사람들 마음 안에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 안에 이러한 것이 있구나를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알아갈수록, 특히 남자의 본성을 알아갈수록, 아, 이게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서 당연한 거구나,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음란함입니다. 음란함은 정말 중독성이 심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행동에도 죄책감을 느끼지만 점차 대담해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결국 음란한 행동을 태연히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럴 수 있나? 깜짝 놀랐을 건데 어느 순간 여기에 완전히 양심이 무뎌져서 태연하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함의 누룩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생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과 삶 전체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형제님들의 삶 가운데 이 음란함이 들어오는 순간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본인 아실 거예요. 장담컨대 이 음란함이 마약보다 더 나쁩니다. 마약 중독은 때가 되면 드러나기라도 해요. 하지만 음란함은 교묘하게 배우자의 눈을 피해 숨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결혼 전부터 혹시 음란함에 빠져 있다면 훗날 정상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이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건 마치 공부도 안 하는 학생이 서울대 가려고 하는 욕심과 똑같은 거예요. 끊어내셔야 합니다. 만약 내 삶에 이런 누룩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지금 당장 멈추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파괴되어지는 그 현장을 지금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비통해 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음란함을 멀리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이것이 들켜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아요. 이 음란함은 육신의, 사도 바울이 언급한 육신의 행위들 중에서 맨 앞에 두 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맨 앞에 적어놨어요. 이것이 우리 육신의 행위 중에 가장 사악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장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고 특히 오늘날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예외사항이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도 여기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또는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들조차도 이러한 음란함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회조사들을 여러 건을 찾아봤습니다. 가관입니다. 핸드폰 뿐만이 아니에요. 극장과 TV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음란한 것들입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따를 수 있겠어요? 못 따라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음란함에서 철저하게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0절과 21절에 여러 또 육신의 행위들이 적혀 있습니다. 우상 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댐 등 여러 육신의 행위가 여기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결혼 생활이나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죠. 아,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삶과 내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요 가정에서 혹시 우상 숭배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외의 것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우상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마술적인 것들이 있지 않나요? 마술? 마술도 별거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마술은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기 어려운 것들을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마술이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로또가 저는 마술이라고 봐요. 마술이 뭐냐. 아, 이거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신데렐라가 뭐죠? 뭐 요술쟁이 할머니인가가 와서 그걸 다 그냥 노력 없이 그걸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로또가 그런 겁니다. 이 마술, 우리 가정 안에 이 마술적인 요소들이 없어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거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없나요? 증오, 가정 안에 이 증오 정말 조심하고 피해야 합니다. 증오의 누룩이 조금이라도 보였을 때 모여 앉아서 우리가 그러지 말자 이야기하고 이것을 없애셔야 합니다. 증오의 씨앗이 가정 안에 조금이라도 남겨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미움이 오고 갔을 때 자기 방에 들어가고 부엌으로 가고 누구는 밖에 나가서 이제 기분 전환한다고 나가 있고 옳지 않습니다. 이 증오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다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스트레스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걸 바로 풀 수는 없겠지만 남겨두고 뭐 그래 스트레스 쌓이니까 뭐 남자는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오고 여자는 방에 들어가서 뭐 TV로 드라마 보고 아 그러지 마세요. 증오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셔야 합니다. 불화, 진노, 다툼, 폭동, 이단파당, 가정 안에서도 이단파당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예, 누구는 아빠 편, 누구는 엄마 편. 예, 이단파당 만들지 마세요. 시기, 살인 이것도 미움의 하나죠. 술취함도 있으면 안 됩니다. 흥청됨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 안에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셔야 합니다.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이건 저도 힘들고 누구나 우리 다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세심하게 살핀다는 건 이미 사태가 뻥 터져서 이미 남편과 아내가 이미 싸우고 있고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이미 멀어졌을 때 세심하게 살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조금 그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그 지점을 딱 포착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아예 싹트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부모에게 또 남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이러한 육신의 행위가 나타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도 안 돼요. 배우자가 또는 자녀들이 우상숭배, 마술 증오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그것을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아버지들은 남편들은 무릎 꿇고 해소해야 합니다. 해소하셔야 돼요. 도망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부딪혔을 때 특히 자존심 많고 콧대 높은 남자들이 이걸 자꾸 도망치려고 합니다. 한 번 도망치면 두 번째에서 다시 도망치게 되고 계속 도망치게 되는 순간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저 멀리에 있어서 다시 찾아가기 어려울 만큼 멀어져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그걸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행위가 무엇이다 라고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딱 우리의 행위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저 알려주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덕희야 이건 증오야 라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딱 주셨을 때 덮어버리지 마시고 부끄러움과 내 자존심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 순간을 위하여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것을 이 순간 바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다툼이 있어도 어영부영 넘어가고 불화가 있어도 어영부영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육신의 행위들의 누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육신의 행위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막 싸우고 막 하고 뭐 욕도 하고 뭐 안 좋은 짓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너 어디서 배웠니? 그래요. 어디서 배워와서 이래? 어디서 배우긴? 부모한테 배웠고 자기한테 배웠습니다. 결코 학교나 사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씨앗은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싹튼 이 육신의 행위들이 학교와 사회 속에서 증폭되어서 다시 돌아왔을 뿐이에요. 결혼 생활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이것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 즉 가정 생활에서는 이 육신의 행위들을 아주 면밀하게 발견하고 포착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버지들에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여기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구정민 목사님이 만든 찬양도 이게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우리가 찬양으로 외우든 그냥 말씀으로 외우든 요 성령의 열매 자체를 외워두는 거 좋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졌을 때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게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이것이 사랑이다. 이거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싹트고 기쁘고 화평한 그러한 것들이 또 눈에 보입니다. 제 이 성경책이 이게 스코필드 주석 성경인데요. 이 스코필드 박사가 딱 여기 갈라디아서 22장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세 그룹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요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9가지 중에 앞에 세 개, 사랑, 기쁨, 화평, 요것은 우리 인간 그리스도인 내면의 상태로서의 성품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의 어떤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 개,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 선함, 요건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성품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해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개, 뒤에 있는 세 개, 믿음, 온유, 절제는 하나님을 향한 성품의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우리 인간 내면의 상태고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성품의 표현들이고 믿음, 온유, 절제는 하나님을 향한 성품의 표현이라는 거죠. 요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룹인 사랑, 기쁨, 화평.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내면을 보여주는 열매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열매들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의 마음 속에서, 내 아내의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사랑의 마음과 또 넘치는 기쁨과 또 화평이 보이십니까? 우리 각자가 성령의 열매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결혼 생활에서는 형제님들, 특히 남편들은 내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 이러한 내면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찰하고 기도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또한 이 결혼 생활에서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냥 나만, 아버지만, 어머니만, 남편만, 아내만, 나만 믿음 생활 잘해요. 내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마음속에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과 화평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약간 이렇게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말씀 듣겠지.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언제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저도 남편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항상 느낍니다. 가족의 내면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결핍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으로서 충분히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평안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형제님들의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의 또는 우리 아내들의 마음속에 이 내면에 사랑하는 마음, 기쁨, 화평이 얼마나 잘 풍성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시시각각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룹인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은 사람을 향한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오래 참고 계신가요? 오래 참는 거 참 힘들어요. 우리는 학교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참 한없이 인내하고 너그러워요. 부드럽고 아주 선한 태도를 보여요. 회사에서는 내 체면도 있고 내 위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한 대 때리거나 이래도 웃어 넘기기도 하고 멋진 모습, 젠틀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는 안 참아요. 안 참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참, 저도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이라면 참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이게 어쩌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예민해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막 일이 많고 막 짜증이 올라왔거나 바짝 예민한 상태에 걱정 불안이 가득한 상태여도 직장에 뭐 사장님한테 막 그거 풀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이 아내한테는 남편한테는 그리고 아이들한테 꼭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만만하고 또 아이들이 만만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왜 그럴까?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이 첫 번째 그룹, 이 내면 상태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없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 선함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내 내면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없이 좁은 공간 안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몰려 있으니까 이게 서로 막 충돌하면서 오래 참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래 참은 부드러움, 선함이라는 열매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하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 드러나기 가장 그 광야 같은 곳이 바로 가족이에요. 이게 저도 보면 제가 쭉 살아오면서 가장 오래 참지 못했던 대상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거의 무한하게 인내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내이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아주 무례하게 행했던 게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조차 몰랐었어요. 지금 참 이게 이제 뭐죠? 고해성사를 하자면 집에서 이렇게 주먹으로 쳐서 그 장롱도 부서뜨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 집에 뭐 이렇게 풍요로워가지고 집안에 뭐 있는 게 많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 장롱도 부서뜨리고 한 번은 아버지에게 너무 화가 나서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뛰쳐나가면서, 막 방문, 아니, 그 뭐죠? 그 철제로 된문 있잖아요. 빵! 걷어차고 나가고. 지금 생각하면, 예, 이 가족들에게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 정말 우리 육신의 행위로서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오래 참음, 요것을 딱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계셔야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제일 힘들어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잖아요.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이 반드시 우리의 가정, 결혼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상대의 실수와 약점을 인내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아내를, 그래 우리의 남편을, 그래 우리의 또 아이들을, 그리고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님들을 인내하고 실수와 약점이 보인다 하더라도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내가 해주지 못하는데 너부터 하라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에게 남의 짐을 지라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부드러움은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따뜻한 행동입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23시간 50분 부드럽고 10분 부드럽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드럽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저도, 제가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후배한테. 그것도 한 15년쯤 전에.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예. 저는 그때 화를 냈던 걸로 인해 저는 화를 내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오래 참은 부드러움, 선함 모두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참고, 아무리 부드럽고, 아무리 선해도 단한번 그러지 못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선함은 상대를 향한 우리의 진심 어린 배려와 선의를 포함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하는 거다 들어주고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의 상태가 수반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남편이 아내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참을 때,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줄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서 안내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따를 때, 이 가정이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집합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참아주시고요. 아내 또한 남편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잘난 경우도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아내와 남편 중에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는가가 그 사람의 발언권이 더 세고 뭐 집에서 설거지를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질서에 따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 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이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남편을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지도하는 것이 이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또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자녀들도 부모님이 나를 지도할 때, 아, 이것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이구나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부모는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도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 믿음 좋은 부모들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완전하다라는 기대를 버리고 우리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구나, 나를 좀 잘못 대하실 수도 있구나, 인지한 상태에서 아,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짧게 넘어갈게요. 믿음과 온유, 절제는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내면과 태도를 드러냅니다. 이 전체를 마무리하자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제목을 결혼생활의 지혜라고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결혼생활의 지혜는 이제 폭넓게 보면 가정을 세우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결혼도 원래 남이었던 두 사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대방의 짐들을 지라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짐을 계속 지고 있으셔야 돼요.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은 아내의 짐을 지셔야 하고요. 아내는 남편의 짐을 지어야 합니다. 힘들고 도망칠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짐을 벗어버리고 나 이 남편을 떠나고 싶어, 이 아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남의 짐을 지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남편은 결혼을 하고 한 몸이 되었는데도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딱 결혼했는데 뭐 이렇게 통장도 다 따로 갖고 있고 뭐죠? 다 따로. 예. 결코 내가 너의 짐을 지지는 않을 거야. 너로부터 내가 단물을 빨아먹을 수는 있어도 내가 너의 짐을 지지는 않을 거야 라는 이러한 어떤 결혼의 그런 이기주의적인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결혼은 상대방의 꿀물을 빨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우리 남편이 정말 멋진 사람이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정말 잘생겼고 키도 커서 같이 다니면 너무 막 사람들이 막 쳐다봐. 이런 걸 누리려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내가 이 남편의 짐을 함께 져주고 남편은 내 아내의 어려운 점들을 함께 짐을 짐으로써 그 안에서 누리는 턱 큰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혼입니다. 가정 내에서도 서로의 짐을 지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 중에 하나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초기에는 사랑이 넘쳐나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너만 있으면 내가 저 불지옥도 뚫고 갈 수 있겠어. 아유, 결혼 초기에는 엄청납니다. 뜨거워요. 겨울에 보일러도 필요 없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로의 약점과 실수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의 약점과 실수. 뭐 결혼하고 나면 처음에 이제 그 방구를 언제 트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꼴보기 싫은 약점들이, 실수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남편과 아내가 남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원수가 진짜 따로 없어요. 직장에서 만나는 저 원수, 저 우리 팀장, 아니면 저 진짜 말 안 듣는 저 있어요. 저 원수는 퇴근하면 안 봐요. 주말엔 안 봅니다. 근데 집에 있는 원수는 안 볼 수가 없어요. 주말, 아니, 그래서 요새는 또 안 보더라고요. 이렇게 따로 살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결혼 초기가 좀 지나서 결혼이 한참 뒤에 지나가서 아, 저 왼수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남편이 나를 악의를 품고 다루고 있다니까요. 저 아내가 나를 악의를 품고 다루고 있어요. 많습니다. 그때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아, 이건 좀 너무 멀리 나갔나요? 아무래도 저주는 안 하겠죠. 아무리 왼수여도.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남이든 서로든 원수든 서로의 짐을 지어야 합니다. 이제 이 남의 짐을 지는 이 것에는 희생이 수반된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이 수반된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행위가 우리를 계속 낙담시키고 좌절케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것들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끝나면 여기서 좀 다 잊혀질 수도 있을까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행위 17개예요. 아까 읽었던 17개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개예요. 이것을 우리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두면 나에게서 육신의 행위 중에 그 하나가 나아갔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육신의 행위다라고 말씀을 딱 해주셔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말씀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글자로 써서 집에 여기저기 한번 붙여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우리가 육신의 행위에 빠져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내와 다투고 화장실에 갔을 때 딱 육신의 행위는 이러하니 그걸 보면 아,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게서 육신의 행위가 나왔구나. 내가 반성하고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빨리 쉽게 하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걷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개인별로 꼭 해야 될, 이뤄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혼 관계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풍성이 드러나야 될 일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지금까지는 혹시라도 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내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우리 모습이었다면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가정 안에는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남편과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들은 역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관찰하시면서 서로 이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가족들도 함께 믿음의 이 길들을 걸어가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 내에서는 이 육신의 행위들만 나타나면 그거는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가정과 배우자, 자녀들을 돌아보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서로의 짐을 지고자 하는 마음을 더 끈끈하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결혼 생활의 근본이고 또 결혼 생활에서 필요한 가장 어떤 시작하는 지혜가 아닐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